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은 지난 2008년 해제된 이후 9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를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의 반복적인 테러 행위 때문에 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무기로 전 세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제 테러 행위도 지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추가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과 연관된 개인 기업에 대한 처벌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현 정책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세를 완화하고 한반도 핵 문제를 정확한 궤도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흑해의 휴양지인 소치에서 열린 아사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작전을 곧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시리아 재건을 위한 정치적 절차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아사드 대통령의 이번 회동은 내일 소치에서 열리는 이란, 터키, 러시아 간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세 정상은 회담에서 시리아 내전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50명이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경찰 대변인은 오늘 나이지리아 남동부 아드마와주 무비의 이슬람교 예배당에 10대 남성이 진입해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을 입은 사람이 많아 사망자 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경찰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보코 하람이 유력한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드마와주는 지난 2014년부터 보코 하람군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짐바브웨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에머슨 음나가고와 전 부통령이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음난가구와 전 부통령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무가베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적 염원을 존중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가베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 이후 가택 연금 상태에 있지만 아직 퇴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음난가구와 전 부통령은 자신의 신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짐바브웨 집권 여당은 쿠데타 이후 무가베 대통령을 당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음난가구와 전 부통령을 새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음난가구와 전 부통령은 한때 무가베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지만 지난 6일 독일 해임된 지 후 국외로 피신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짐바브웨 집권 여당은 오늘 무가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은 로힝야족 난민 송환을 위해 방글라데시와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치 자문은 오늘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방글라데시와의 대화가 로힝야족 난민들의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국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수치 자문은 내일과 모레 방글라데시 외무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사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지난 8월 이후 방글라데시에만 60만 명 이상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치 자문은 그동안 로힝야족 난민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적극 수습에도 나서지 않아 국제사회에 비난을 샀습니다. 미국이 지난 2010년 IT 대지진 피해 난민에 대한 신분 보호 조치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어제 IT 난민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2019년 7월을 기해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레인 듀크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IT인들에게 임시 보호 신분을 부여할 조건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is designa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오늘 뉴스투데이는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을 종합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장은 북한이 전자기파 EMP 공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 제안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 중국 고위 외교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내륙 지역에 한때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영하 6도에서 12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저지른 테러 행위를 지목하면서 초강력 추가 대북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Today the United States is designa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결정이 이미 오래전, 특히 여러 해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원국 지정은 지난 2008년 해제된 이후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 행위 때문에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n addition to threatening the world by nuclear devastation, North Korea has repeatedly supported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북한은 핵을 통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 외에도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외교관 등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번 조치는 훌륭한 젊은이인 오토 원비어와 북한의 억압에 잔인하게 영향을 받은 그 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지난 6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맞춰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와 처벌이 북한은 물론 관련자들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designation will impose further sanctions and penalties on North Korea and related persons and supports our maximum.
그러면서 이번 제재는 살인적인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의 수위가 역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omorrow the Treasury Department will be announcing an additional sanction and a very large one.
미 재무부가 21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이번 제재는 매우 큰 것으로 2주에 걸쳐 나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내는 것은 물론 국제 테러에 대한 지원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었지만 2008년 11월 조지 부시 전 미국 행정부와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삭제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는 북한 외에 이란과 수단, 시리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 북한의 우호국들이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평양에선 휘발유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 중 하나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꼽았습니다.
But as a result of actions they've taken, including assassinations outside of their country,
틸러슨 장관은 20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금지된 화학 무기를 사용해 해외에서 암살 사건을 일으켰다며 이는 일반인들을 위험에 빠뜨린 매우 심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 VX를 이용해 살해한 바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당시 암살 사건과 함께 북한이 자행한 여러 테러 행위들이 이날 테러 지원국 지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다른 테러 행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988년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Some of you will know that North Korea was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back in 1988.
그러나 2008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정이 해제됐고 오늘날 우리가 보듯 북한의 비핵화도 실패했다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조치를 지속적인 대북 압박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규정했습니다.
And I think it's really just the latest step in a series of, as you can see, ongoing steps.
특히 틸러슨 장관 자신은 이를 평화적인 압박 캠페인으로 호칭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부르고 있다면서 이 둘은 같은 것으로 혼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접근법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독자적 대북 조치를 유도하면서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각국의 노력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And we continue to turn the pressure up on North Korea by getting other countries to join and take actions on their own.
베트남은 북한과의 활동을 더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필리핀, 수단 등도 대북 교역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는 실례를 들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 내 정유 공급이 제한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휘발유 부족 현상이 생기고 있는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내 일부 주유소가 문을 닫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한 긴 줄이 생기는 정황도 포착했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런 결과들로 인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이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국제 테러 행위는 북한의 다른 악의적 행동과 일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은 국무장관의 이 같은 판단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이 20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20일 BOA에 이번 결정을 사나흘 내에 연방관보에 게재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했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테러 행위는 더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북한의 위험하고 악의적 행동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 지원을 막고 북한을 국제 외교와 무역에서 더욱 고립시키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국제 테러에 대한 위험스러운 지원, 그리고 다른 악의적 활동으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 대북 압박을 가할 것을 전 세계 국가들에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불법적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국제 테러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는 것만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미래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이 다양한 출처로부터 북한의 활동에 대한 모든 가용 정보와 첩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활동, 확산, 인권 침해,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지위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나라에 대한 처벌, 대외 원조 금지, 무기 수출 금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 등 대북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가 테러 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와 같은 공격을 당한 미국인 희생자들은 미국 법원에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의회의 의원들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미 행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로이스 위원장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이 지난 한 해 동안 이복형 김정남을 뻔뻔스럽게 화학무기로 암살했고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잔혹하게 고문해 비극적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일관된 테러의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예들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면서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공사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결정은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를 폭로하고 북한의 외교적 경제적으로 최대 압박을 가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7월 미 국무부에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토록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도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감금 고문하고 미국인 오토 원비어를 살해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을 한계를 모르는 악마로 비판하면서 미국이 악랄한 북한 정권에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 기업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윌슨 위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전 세계에서 살해 행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은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의 도발 행동이 더욱 늘어났다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량 정권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이번 조치는 동맹과 적들에게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여기고 압제적인 폭군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는 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과 직접 외교만이 평화롭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발표에 대응해 추가 도발 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부 세계에 충격을 줄 만한 추가 도발 카드가 적기 때문에 당장 도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1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낸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반응은 테러 지원국 재지정 조치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일본 정부의 반응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인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이런 반응에 대해 압박과 더불어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네, 좀 톤다운을 했죠. 네, 톤다운을 좀 했죠. 그러니까 뭐 한국은 이제 압박을 미국하고 동조하면서 이런 압박이 대화로 가는 것 같으면 좋겠다는 거는 이제 여지를 남기는 것이죠. 예.
김 교수는 그러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며 그런 면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이견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여러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숭따오 중국 특사의 북한 방문 결과 등을 주시했지만 성과가 거의 없자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통해 압박 수위를 더 높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해 압박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대화의 가능성이 오히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제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북한을 더 옥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옥죄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인데 이걸 다시 꺼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김 실장은 이제 공은 김정은에게 있다며 하지만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한 실효성이 적은 만큼 김정은이 대결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단기적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정권이 워낙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적을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뼈아픈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것은 상당히 뼈아픈 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걸 기초로 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게는 큰 아픔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 정권이 이번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명분 삼아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대결 국면의 지속 때문에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이곳 한국에선 많습니다. 하지만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도발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새로운 추가 압박이라기보다 상징적 조치로 비치기 때문에 북한이 말로는 강하게 비난하겠지만 물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은 작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도 이전보다 충격이 큰 도발, 가령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당장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게 조 위원의 지적입니다. 조 위원은 미국과 중국 모두 대북 통로가 막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한다면 숨통이 트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대화의 여건을 만들면은 결국은 좀 미국 쪽 통로도 막혔고 완전히 거의 그다음에 이제 중국 통로도 막힌 상태에서 한국 쪽 어떤 대화의 통로로 제한적이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북한으로서도 또 한국이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평화 관계 뭐야 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도 대북 강경책을 똑같이 취한다면은 북한이 평창에 대해서 오히려 평창을 방해하거나 이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세 관리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좀 신중하게 대처하면은 북한이 오히려 남북 대화에는 좀 유리한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 역시 북한 정권은 강경 자세를 유지한 채 자신들의 시간에 맞춰 도발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며 이번 테러 지원국 재지정 조치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했습니다.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서 북한의 고립 또한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은경 기자와 함께 이번 결정의 배경과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테러를 저질렀거나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명단에 오른 배경은 뭔가요?
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 사건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사건은 화학무기인 VX를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죠.
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외교관 등이 대거 개입을 하고 이후 전원 도주를 하면서 말레이시아는 물론 국제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VX는 유엔이 금지한 화학물질인데요. 이를 외교관들이 버젓이 국제공항에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던 거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당시 사건을 북한 정권과 연계시킨 건 꽤 최근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일으켰다는 정황은 확실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를 공식화하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한 예로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당시 사건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여기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결의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군축대사 역시 이 사건을 언급했지만 북한을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에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당시 사건을 명백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밖에 이번 결정의 요인이 된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이후에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언급했습니다. 원비어는 지난 6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남 씨 테러 사건을 언급한 직후 이번 조치가 훌륭한 젊은이인 오토 원비어와 그 외 북한의 억압에 잔인하게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인가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당시 암살 사건과 함께 북한이 자행한 여러 테러 행위들이 이날 테러 지원국 지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테러 행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 미리 예고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인 15일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이틀 뒤 17일에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주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에서 이미 이번 결정을 어느 정도 암시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네, 당시 연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여러 차례 고발하면서 과거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에 침투하고 고위 지도자 암살을 시도했다고 지적했고요. 또 오토 원별을 고문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화합이나 대화 메시지보다는 미국의 추가 행동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요. 자연스럽게 테러 지원국 재지정 같은 중대 조치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미국의 해도 줄곧 요구했던 조치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4월 미 하원은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연초에 발의돼 김정남 씨 암살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회가 김정남 씨 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새롭게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상원의원 12명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요청을 담은 서한을 국무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2월 민간 차원에서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요구가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에 올라왔었는데요. 당시 청원 역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테러 지원국 재지정의 분명한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무역과 투자, 원조 등에 있어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이 국제금융기구에서 지원이나 차관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번 조치를 통해서 대북 압박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북 압박 캠페인을 이번 테러 지원국 지정을 계기로 더 옥죄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재무부가 2주에 걸쳐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재지정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지정이 처음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과거 1988년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2008년에 미국과 핵 합의를 하면서 제외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정은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핵 합의는 결국 깨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때문에 핵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과거 테러 행위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1988년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건 대한항공 폭파 사건 때문입니다. 1987년 11월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당시 사건이 연루됐었는데요. 115명의 희생자를 낳았었습니다. 1983년엔 전두환 전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미얀마 아웅산 묘역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17명의 강요와 수행원들이 사망했습니다. 또 1996년에는 잠수정을 이용해서 26명의 무장 공비를 강원도 강릉에 침투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테러 사건을 여러 저질렀습니다. 또 2000년대 들어서는 해킹을 이용한 범죄에 북한이 자주 연루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는 미국의 소니 영화사를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는 어떤 나라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란과 시리아, 수단입니다. 북한까지 총 4개 나라가 올라 있는 건데요. 공교롭게도 수단은 지난주에 북한과의 군사 무역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테러 지원국 목록에서 빠지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미국은 수단에 가해진 경제 제재 상당 부분을 해소했는데 여기에는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취한 추가 조치가 테러 지원국 제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존 솔리번 국무부 부장관은 수단 정부가 계속해서 대테러에 대한 협력을 비롯해 인권 문제 등 기타 주요 현안에 진전을 보인다면 수단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테러 지원국에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만 남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경 기자와 함께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건 전방위적으로 진행해온 대북 압박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북한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최대한 압박해 핵 폐기를 위한 대화에 조건 없이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더욱 부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헌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할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테러 지원국의 고가를 쓰고는 응할 수 없다며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에 대해 자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의 표현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북한은 최근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조치로 그러면 이런 움직임도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까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나설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북한이 오늘로 67일째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있는 건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겠지만 이를 빌미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실제로 제기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마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외교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죠?
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지난 8월 22일 북한이 17일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을 때도 한편으로는 재무부가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북한의 도발 자제를 평가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대화 모색은 별개라는 겁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북한은 오늘로 67일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당분간 유보할 것이라 이런 관측도 있었죠.
예, 일부 언론들이 그런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줄곧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대화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해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계속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직후 중국이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 큰 움직임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에 일말의 기대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중국 측 특사의 방북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김정은 정권이 걸어나와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하려는 의도라고 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이어서 중국의 은행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얻는 게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개별 국가의 독자적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제재에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두 달 넘게 중단되면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는 중국의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겁니다.
끝으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에 어느 정도나 압박을 가하게 될까요?
북한은 이미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 제재로 주요 물자의 수출입과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 국제사회의 지원 등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압박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정권의 잔혹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장이 북한의 전자기파 EMP 공격 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일축했습니다. 울시 전 국장은 2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위성을 올릴 수 있는 핵 보유국은 누구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공격이라며 물리적 핵 타격보다 훨씬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EMP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나오는데요.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attack the United States with an electromagnetic pulse.
북한은 위성에 탑재한 핵무기를 100마일 상공에서 터뜨려 미국의 EMP 공격을 가할 능력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발사체를 갖고 있는 핵 보유국들은 모두 위성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위성은 고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같은 곳을 하루에 한두 번씩 비행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United States could do that against North Korea. North Korea could do it against the United States.
미국이 이런 공격을 북한에 할 수 있고 북한도 미국에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러시아가 중국에 할 수도 있고요. 탄도미사일을 가진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매우 정확할 필요도 없고 스커드 미사일 수준이면 됩니다.
EMP 공격에 정확한 발사 기술이 필요 없는 이유는 뭔가요?
The first thing that went into space that was man-made was the Russian satellite Sputnik.
인간이 처음으로 우주에 쏘아 올린 물체는 1957년 러시아가 발사한 위성 스푸트니크입니다. 세 달 후에 미국도 작은 위성을 발사했고요. 우리는 ICBM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위성에서 시작했습니다. 위성을 발사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언론들은 ICBM 발사가 매우 어렵고 어떤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선 ICBM을 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 모두 핵무기와 위성만 있으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전력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냥 핵무기를 쏘지 굳이 어렵게 EMP 공격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If you can take out a country's entire electric grid, you can do an awful lot more than just having one.
한 국가의 전력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건 일정 지역에 폭탄을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위성에 탑재된 핵무기를 터뜨리는 게 발사체를 통해 지구 먼 곳에 있는 목표 지점에서 폭발시키는 것보다 믿을만하기도 하고요. ICBM을 갖기 위해선 정확성과 대기권 재진입 능력, 그리고 열 보호망 등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위성에서 무언가를 폭발시키는 게 훨씬 간단하죠.
EMP 공격은 제대로 된 실험을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They don't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1962, both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대기권과 수중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한 1963년 핵실험 금지 조약이 발효되기 몇 달 전인 1962년에 러시아와 미국은 위성에서 핵무기를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EMP가 단파장을 통해서 수천 마일을 이동해서 하와이에 정전을 일으킨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EMP의 장파장이 송전선 변압기를 멈추게 한 것도 봤습니다. EMP 실험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EMP 공격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있나요?
There was a recommendation once. I don't think anybody has supported it recently.
이것과 관련된 제안이 한번 있었는데 요즘도 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빌 페리 전 국방장관과 애시 카터 전 국방장관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칼럼을 게재했죠. 이들은 신보수주의자나 보수 성향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 관리들입니다. 이들은 북한을 재래식 크루즈 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으로 포위하고 북한의 위성이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면 이를 사전에 막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해법을 시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EMP 공격을 사전에 막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본다면 이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장으로부터 북한의 EMP 능력과 대응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 제안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직 중국 고위 외교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쌍중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거팡 전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중국이 쌍중단 제안을 계속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maybe just now I said that the United States might have some difficulties for these two cities. But we will continue to push for that.
워싱턴을 방문한 성거팡 전 부장조리는 2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쌍중단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하지만 결국 이를 매우 중요한 제안으로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아시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동결 대 동결, 즉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다만 평화적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은 아니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선전 부장조리는 쌍중단을 한 번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중국은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쌍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문제가 원점으로 회귀되는 이유는 이를 실천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wo things are very important. Why, you know, there are ups downs and sometimes make a U-turn.
또 과거엔 쌍중단 대신 한쪽의 일방적 중단만 요구했었다며 미국이 이를 의미 있는 해결 방안으로 고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합법적인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북한의 불법 활동과 맞바꿀 수 없다며 쌍중단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헤더 누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 사이에 어떤 도덕적 등가성도 없다며 쌍중단으로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Different countries have raised that idea. Oh, maybe this would make North Korea stop.
성거팡 전 부장조리는 이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이 옵션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핵 6자 회담에 참여했던 선 전 부장조리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주 유엔 대사를 역임했으며 한때 외교부장 후보로 유력시됐던 인물입니다. 이날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안보분석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한 선거팡 전 부장조리는 북한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are needed to keep pressure on North Korea.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 이행하고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긴장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마정강 전 주 영국 중국 대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핵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s much much complicated, much much deep rooted.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추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추구하는 이유는 안보 위협 때문이며 여기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폴 스펠츠 전 미 재무부 중국 담당 특사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결국 문제 해결은 중국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onsideration of cutting China's the oil from China to North Korea off.
중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 자체를 동결시키게 될 것이며 따라서 중국은 미국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탈북 대학생 조셉 김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조셉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식 먹이느라 굶어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결심했던 조셉. 고등학교 시절 3년 동안 우등상을 놓지 않으며 대학 진학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모교생들이 치르는 대학 입학 능력 시험이라는 관문은 조셉에게 전혀 다른 문제였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4학년 때는 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포기해가지고. 저는 학교에서만 점수를 잘 받으면 하버드대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SAT라는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줄도 몰랐고 그런 시험을 채워야만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몰란 거예요. 제가 어땠냐면 사실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얘가 말도 못하는 애가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뭐 어떡하겠어 했는데 갑자기 막 상 받아가지고 오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야, 얘 되게 막 천재다, 막 되게 똑똑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 진짜 똑똑한 줄 알고.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 가운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조셉.
뉴욕에 올라가가지고 저 1학년 때부터 같이 공부하던 애가 2학년 때 탈퇴해가지고 뉴욕으로 올라갔어요. 애도 공부를 잘한 친구였는데 나이가 돼가지고 제 그 프로그램에서 나가야 했거든요. 그러면 나가면 그 커뮤니티를 찾아간 게 뉴욕이거든요. 애가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했거든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줄만 알았던 탈북자 소년.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후 다시 도전할 의지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학교를 자퇴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대학교 안 갈 바에는 고3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술 마시고.
공부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신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지만 그런 삶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셉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은 사람.
그 꿈에서 아빠를 만났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대학교 안 가도 된다. 그냥 네가 어느 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까 그냥 이렇게 막 놀지는 말라고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메시지는 방황하던 조셉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고등학교 마치고 그래서 다시 마음 다시 다 잡아먹고 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조셉 씨는 뉴욕의 보로 단과 대학을 마치고 2015년부터 4년제 바드 칼리지에 2학년으로 편입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인생의 큰 일들을 경험합니다. 2013년 테드 강연과 2015년 자서전 출간입니다.
My sister and I would go searching for firewood starting at 5 in the morning.
그게 이제 테드 강연하고 나서 유명세를 좀 느끼신 거예요?
그렇죠. 네.
테드 어떻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아침에 공부하고 아침 저녁에 공부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살았던 그냥 보잘것없는 한 아이였고 청년이었고요. 23살이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가분할 정도의 대접을 받고 다녔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어디에 가나 VIP로 미스터 킴이라고 불러줬고 그리고 출장을 갈 때도 인터내셔널 플라이트 탈 때도 퍼스트 클래스로 해주고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였던 당시 조셉 씨의 이야기는 각종 미디어와 국제 무대에서 소개됐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인 언론인이자 작가인 스테판 탈티의 자서전 공동 집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조셉 씨는 다른 작가들로부터 여러 번 같은 제안을 받았었지만 스테판 탈티 작가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유명해서 같이 쓰려고 한 건 아니고 그분이 제 마음을 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책을 항상 제안이 왔을 때 물어봤어요. 왜 나하고 같이 책 쓰고 싶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 너 같은 너의 스토리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뭐 인권을 위해서도 중요한 얘기고 또 그런 멋있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근데 그거 그 답을 가지고는 그분의 오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어봤죠. 왜 나 저하고 책 쓰고 싶어 하냐 하니까 거창하게 답을 하신 게 아니고 나는 어릴 적에 중학교 때 글을 잘 쓴다고 저기 네 소질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해보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지금은 책도 여러 번 썼고 나 너한테 없는 글 쓰는 능력이 나에게 있고 너에게는 글 쓸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좋은 거 아니냐라고 너무 평범하게 말해주시는 게 그게 마음이 잡혔던 것 같아요. 이분이라면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에 감추고 싶었던 얘기도 할 수 있겠다, 믿을만 하겠다라는
미국인 작가의 왠지 꾸미지 않은 듯한 답변이 마음에 와닿았던 조셉. 이렇게 해서 조셉 씨와 탈티 작가는 1년 동안 책을 썼고 2015년 6월 Under the Same Sky, 같은 하늘 아래 북한의 굶주림에서부터 구조까지라는 제목의 책을 내놨습니다. 20분짜리 테드 동영상 강의에서 말하지 못했던 탈북 청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사람은 정말 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삶을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북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비극을 알고나 있을까? 그리고 누나는 어디에?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세 가지 물음들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이라고 말하는 조셉.
저는 누나를 못 본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아, 언제 위로가 되냐면 저기 일 끝나고 저기 아, 저녁에 한 10시, 11시 아, 돌아가면서 맑은 하늘을 저녁 하늘을 보다가 보면 밤하늘을 보다가 보면 위안이 돼요. 왜냐하면 아, 누나도 저 하늘 보면서 나 생각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이 됐었는데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훔친 감자를 떡으로 바꿔 어린 동생의 생일상을 차린 누나. 누나의 사랑이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한 힘이라고 말하는 조셉 씨의 자서전은 1990년 북한에서 태어나 2007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해 정착하기까지의 절절한 사연이 담겼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굶어 죽은 아버지, 교화소에 끌려간 어머니, 그리고 중국으로 팔려간 누나의 이야기가 조셉 씨의 실명으로 소개됐습니다. 책 출간 후 조셉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과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과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까지 책에 대한 독자평을 내놨고 이어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조셉 씨의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유명인으로 살아가던 탈북 청년은 이런 삶이 왠지 편하지 않았습니다. 유명인사가 된 자신을 부르는 곳도 많아졌고 책도 제법 팔려나갔던 당시 조셉 씨는 돌연 이런 분주한 생활을 뒤로하게 됩니다. 유명세를 치르면서 관찰하게 된 자신의 모습, 탈북자가 아니었다면 느끼지 않았을 수 있었던 생각들은 조셉 씨를 철학이라는 학문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조셉 씨의 다섯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